누가복음 12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 사역 두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함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은혜의 희년을 전파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지적하였습니다. 4장 19절의 말씀에서 그분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희년의 해로 예표된 신약시대입니다. 희년은 제50년, 반세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처럼 레위기에 따르면 매 반세기의 끝에 희년이라 불리우기도 하고 은혜의 해라 불리우기도 하는 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혜의 해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해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61장에 이 희년의 실현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전에 유대인들은 주의 은혜의 해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 예수께서는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에서 주의 은혜의 해에 관하여 읽으셨습니다. 은혜의 해는 여호와의 희년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생명의 길이 반세기는 타락한 인간의 생명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50년은 타락한 사람의 전 생명의 길이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에 의하면 사람의 수명은 70세입니다. 강한 사람이라면 8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생명은 제사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나이인 30세를 시작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역하기 시작하셨을 때도 30세였습니다. 30에 50을 더하면 80입니다. 그러므로 반세기, 50년은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제50년으로서의 희년은 우리 타락한 전 생명의 종결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생명 안에서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장자권을 상실했고 우리 자신을 사로잡힘에 넘겼으며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자권과 우리의 신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사람은 희년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희년이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땅과 그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분명히 희년을 기대할 것입니다. 희년이 왔을 때 그는 해방되고 그의 분기신 땅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땅을 분깃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좋은 땅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좋은 땅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누릴 권리를 상실하였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권리를 상실하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타락한 사람은 그 자신을 죄와 세상과 사탄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까지도 죄에게 종이 되었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누리는 권리를 상실했고 그들 자신을 부정적인 것들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희년은 우리가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우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람 구주이신 주 예수께서는 시험받으신 후에 사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의 시작에서 그분은 희년, 즉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가 사실 하나의 해, 즉 여호와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받으시는 희년임을 암시합니다. 참 복음 희년의 선포는 참 복음, 풍성하고 완전한 복음입니다. 부분적인 복음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할 운명의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과 그들이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희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희년은 노예로부터의 해방의 선포요, 우리의 영적 장자권의 회복의 선포입니다. 이 희년은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주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안식일에 희년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세기 동안 희년은 간과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약 희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분깃의 회복. 우리는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과 우리의 땅, 우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회복해 왔습니다. 좋은 땅은 생명나무보다 더 비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은 생명나무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좋은 땅의 풍성함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생명나무로 누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땅의 몫을 소유하였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의하면 이 몫은 성도들의 분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장자권이 신약의 희년에 회복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됨. 희년에 우리는 또한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사로잡힌 자였지만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되돌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의 희년 안에 있다는 좀 더 전진된 암시입니다. 우리 원래의 상태로 복귀됨.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희년의 그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참 희년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상실되었고 우리 자신을 죄에게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가져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신약 안에 있는 구약 희년의 실현입니다. 이 해에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의 잃었던 장자권을 회복하고 구속하며 되봤습니다. 사람 구주의 사중 위임. 우리는 누가복음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를 제시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례들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의 다른 방면들을 보여줍니다. 4장 38절부터 41절, 5장 12절부터 14절,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예의의 서술은 도덕성의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 서술이 누가복음에서와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16절과 마가복음 1장 29절, 2장 1절에서 서로 다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노예이심을 보여주는 마가복음의 기록 순서는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마태복음의 기록 순서는 교리를 제시하려고 맞춰놓은 예들로서 교리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심을 계시하는 누가복음의 기록 순서는 도덕성에 따른 것입니다. 가르치심.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의 사중의 위임을 수행하십니다. 31절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적해온 바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은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받도록 빛의 말씀을 해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으신 주 예수님은 실제들을 가르치신 반면 서기관들은 권세나 능력이 없는 공허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그 신성한 다스림에 복종케 하는 신성한 권위를 소유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심. 4장 33절로부터 36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내용을 봅니다. 33절에서 우리는 회당 안에 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렸음을 봅니다. 이런 종류의 영은 타락한 천사와는 서로 다릅니다. 귀신은 아담 이전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영들의 하나로 그 생물들이 사탄의 반역에 가담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의 사탄과 땅 위에서 그와 함께 움직이는 이러한 귀신들, 더러운 영들과 함께 일합니다. 양자는 다 사탄의 왕국을 위하여 사람 위에 악하게 행합니다. 귀신이 사람을 점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을 사탄이 강탈함을 의미합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의 사역에서 잡힌 바 된 사람들로부터 귀신들을 내어 쫓아 그들을 사탄의 매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사탄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4장 34절에서 귀신은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분노나 당황의 감탄사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로 번역된 헬라어는 추가적으로 우리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수거입니다. 35절은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고 말합니다. 잠잠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글자 그대로 말을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을 명하심에 나가는 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권위와 능력을 모두 소유하고 계셨음을 봅니다. 그분의 사역을 위해 그분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내어 쫓기 위해 신성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치료하심. 4장 38절과 39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심한 열병에 걸려있는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기록을 봅니다. 이 열병은 사람의 난폭한 기질, 비정상적이고 무절제한 기질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은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하나하나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병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그들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상태를 치료하셨습니다. 전파하심. 가르치심, 귀신들을 내어 쫓으심, 병을 치료하심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또한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사람 구주의 전파하심은 노예 상태에 있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거룩한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의 전파하심은 가르치심을 수반했으며 그분의 가르치심은 전파하심을 수반하였습니다. 점유되어 버린 자들을 이끄심. 이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5장 1절부터 11절에 사람 구주께서 점유된 자들을 이끄시는 사례를 다룰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은 무리가 예수를 애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라고 말합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평범한 이름입니다. 생계에 점유된 타락한 사람. 처음 네 사람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점유된 자들을 이끌어내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죄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사업이나 고용수단, 즉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오늘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에 사로잡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생활을 위해 일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돌보아 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직업의 수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직업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살아가는 문제로 점유되어 그분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직업만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직업이나 일을 위한 준비 교육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바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죄짓는 생활로부터가 아니라 직업으로부터 주님께 부르심 받아 이끌려 나왔습니다. 특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고기 잡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일에 빠져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듣거나 집회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으면 대개 구실을 댑니다. 그러한 사람을 복음 듣는 데 초대하면 그는 시간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바쁜 사람에게 교회 집회에 참석하라고 권한다면 그는 너무 바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구주께서 그분의 사중 위임을 수행하기 시작하신 후 즉시 5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쁜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려고 무언가를 행하신 이유입니다. 사탄이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한 것으로 증명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했을 때 바로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그들의 일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부르셨습니다. 고기잡이에 관계된 기적들. 5장 2절부터 10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살아가는 일에 빠져있는 몇 사람을 이끌어내시는 기록을 봅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나 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외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왜 주님을 쫓았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에 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고기잡이에 관계된 기적을 행하셨음을 보이는 추가된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은 비슷한 기적을 그분의 부활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의 기적은 주님께서 점유된 자들을 이끌어내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를 사람 구주께로 이끌었습니다. 몇 년 뒤 주님의 부활 후에 베드로는 아무 할 일이 없어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말했던 모양입니다. 몇몇 다른 사람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이전 직업으로 되돌아갔으므로 주 예수께서는 부활 안에서 베드로를 다시 그분 자신께로 이끌기 위해 고기잡이에 관계된 둘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고기잡이에 관계된 기적을 두 번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관계됩니다. 2절은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에게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분은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마치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주인이시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전에 시몬은 그의 형제 안드레로 말미암아 주님께 왔었습니다. 5절에서 시몬은 주님을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그 헬라어는 2장 29절에서 주로 번역된 것과는 다르며 모든 것을 감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였고 호수에는 많은 고기가 있었고 밤은 고기잡이에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여 고기들을 멀리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의 발휘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의 발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신 이유는 그분의 뜻이 시몬과 그 형제를 이끄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적절한 시간에 주님은 고기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결과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여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이 기적 안에서 주님의 인간적인 미덕들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미덕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람 구주께서 인간적인 미덕들로 가득 찬 생명을 사셨으며 이 미덕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 구주께서 이렇게 사셨으므로 베드로와 그 외 사람들은 주께 이끌려 그분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 5장 10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들을 사로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기잡이의 기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잡다에 대한 헬라어는 살아있다는 뜻의 조스와 잡다는 뜻의 아그레우의 합성어인 조그레오입니다. 그러므로 사로잡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를 죽이지 않고 산 채로 잡는 것입니다. 보통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을 붙들어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은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진 인간적인 미덕들로 행하신 바로 인하여 이끌렸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서 누가의 의도는 사람 구주께서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로 사역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끌어 사람들을 얻습니다. 이것이 사람 구주께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신 방법입니다.